신명기 26장 1절에서 11절 본문 가지고 기억하라, 물려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한 민족의 메모리, 기억을 저장하고 전수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려면 스토리텔러가 있어야 되고 스토리텔링이 있어야 됩니다. 스토리도 풍부해야죠.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할 때에 스토리를 기록하고 남겼습니다. 우리 조선은 기록을 남겼는지 참 궁금합니다. 제대로 남겼는지. 오늘은 8월 29일 한일 병탄일입니다. 사람들은 의문을 갖습니다. 왜 일본과 열강들이 그토록 빠르게 근대화, 산업화하는 동안 조선은 전근대 사회를 고집하고 정체되어 있었나?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은 우리 학교에서 배운 대로 이야기하면은 농업사회에서 상업사회로 제대로 빨리 이동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상업을 멀리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조선의 엘리트 그룹도 당연히 상업이 중요하다는 걸 알았을 거예요. 그러나 사농공상의 시대적 파라다임을 벗어나기가 매우 힘들었을 겁니다. 조선은 도의를 숭상했습니다. 도와 의. 거기에 따른다면 성실하게 일하는 자가 부유해지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서 농사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게으름을 피우면 어김없이 땅은 소출을 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장사는 그런 논리를 따르지 않아요. 거래와 맞교환, 이때는 항상 상술에 따라 거대한 이윤이 오고 가죠. 살인적인 뙤약볕 밑에서 종일 밭을 갈고 일한 자들보다 얕은 술수로, 상술로 거래를 하여 물건을 넘기는 자가 훨씬 큰 이득을 본다? 이것은 도와 의라는 사회적 패러다임에서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조선이 근대화에 늦은 이유는 단순히 말해서 오름 혹은 도의를 중심으로 돌아가던 사회가 풍요함을 위주로 돌아가도록 바꾸기가 어려워서였다는 것입니다. 결국 망했습니다. 나라가 망했으면 왜 망했는지 그 기록을 제대로 남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억하고 그 기억을 물려주는 시스템이 제대로 되어 있었냐고요. 우리 성경에 이스라엘은 어떨까요? 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스토리텔러의 나라이라고 합니다. 이야기꾼의 나라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 인물론부터 살펴보십시다. 모세 같은 한 나라의 지도자란 역사를 스토리로 말할 줄 아는 특별한 능력을 지닌 자를 말합니다. 스토리란 한 민족의 정체성을 공유하게 합니다. 한 민족이 스스로 존재 이유를 스토리로 말할 줄 아는 거예요. 공감을 이끌어내고 공동의 비전을 갖게 하고 힘이 생기게 하는 것입니다. 목적이 있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죠. 위대한 국가는 피부색에 관한 한 생명이어야 한다라고 마틴 루터킹이 말했다고 합니다. 독립선언서에 담긴 그 인간 평등의 역사와 스토리를 기막힌 언어로 표현하니까 엄청난 힘을 발휘한 것입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뭐 하는 사람이냐? 이것은 나의 정체성이죠. 사람의 정체성은 자신의 행위와 실천 속에 존재합니다. 그게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로 자신의 픽션, 드라마, 스토리 속에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스토리텔링 애니멀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어릴 적부터 스토리를 들으면서 뭔가 배우고 자라지 않았습니까? 내가 누구인지, 어떤 부름을 받았는지,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이런 정체성 말입니다. 만약 우리가 어릴 적에 스토리를 빼앗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내가 물려받은 유산이 뭐 있겠어요? 말 드듬드듬 하는 거 말고는 뭐가 있겠습니까? 대본도 없고 스토리가 없으면 그렇게 된답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왜 여기 있지? 내가 할 일이 뭔가? 이런 정체성 질문은 그래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기에 대한 가장 좋은 답변은 스토리텔링입니다. 우리가 꿈꾸고 생각에 잠기고 기억도 해내고 어떤 기대와 소망도 하고 절망도 하고 신뢰하거나 의심하거나 계획하거나 계획을 취소하거나 비판하거나 가십하거나 사랑하거나 증오하거나 언제든지 이것들은 스토리에 의해서 혹은 스토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시선을 성경으로 돌리면 성경은 어떤 책이냐? 그것을 이해하는 초석은 바로 스토리에 있습니다. 성경은 신학 논문도 아니요. 철학적 시스템도 아니요. 성경은 메소포타미아에서 출발한 아브라함 사라 부부가 여행을 떠나고 그 후손 여러 대를 걸쳐서 애굽을 거치고 광야를 지나는 시리즈물 스토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헌법 같은 조직적 시스템이 아니라 스토리가 들려주는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스토리의 일부가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제대로 된 크리스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 큰 스토리 국가 속에 작은 스토리 나를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큰 스토리의 일부가 바로 나 자신이 아니던가요? 그러니까 나의 정체성을 아는 것은 스토리텔링을 통해 물려받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본문을 제가 많이 택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신명기가 독특하기 때문입니다. 내용이 차세대를 향한 명령과 계명인데요. 천년이 지나서 첫 번째 성전이 무너진 그 다음 세대에 딱 맞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70인역 헬라어판 제목은 되풀이하다라는 의미 혹은 제2라는 의미의 듀트로 한자어로는 신자입니다. 가운데 중자에 가운데 줄 하나가 있는 신자 말입니다. 그 다음에 한자어로 명이죠. 신명, 명. 명은 법전이라는 뜻이고 헬라어로 노모소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신명이라는 이름을 붙였고 영어로 Deuteronomy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대부분은 모세의 행적을 리텔링하면서 쓰여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고요? 다음 세대에 또 들려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엄마 아빠 세대가 본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를 2세, 3세들에게 기억나게 말하는 거죠. 조상들의 실수 잘못한 죄라도 말해야 됩니다. 다시금 같은 죄를 되풀이해서는 안 되니까요. 모세를 해방자 리더로만 알면 안 돼요. 모세는 스토리텔러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특히 오늘 신명기 본문이 그렇습니다. 주보 성경에 본문을 기록해 놓았는데 이탤릭체 보라색으로 일부러 보이게 인쇄를 했는데요. 워딩을 그대로 따라하라는 그 명령입니다. 이스라엘이 스토리텔링을 기억하고 들려줘야 할 텍스트라는 것이죠. 신명기 26장 5절에서 9절을 읽겠습니다.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네, 지금부터는 초록색으로 된 부분을 읽습니다.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여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땅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10절, 11절이 나오죠. 10절, 11절에는 경배하라, 즐거워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 아브라함과 사라지요. 애굽에 내려가 고생했죠. 압제받는 종의 신분에서 출애굽하여 가나안으로 가는 길입니다. 아직 신명기인데,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말을 끝나고 있습니다.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땅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이곳은 가나안 땅이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시 한번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그 땅을 정복할 것이고 정착할 것입니다. 그때 성전의 중앙 성소에 첫 일근 열매를 바쳐야 한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표시라는 것이죠. 초실절입니다. 이날에 사람들이 전국 각지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일 것입니다. 초실을 가지고 음악과 잔치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명절이 될 것입니다. 그때 단순히 초실만 가지고 오지 않습니다. 각자가 서원까지 해야 합니다. 신명기에 잘 나와 있습니다. 오늘 설교 메시지에 맞추어서 관찰하면 처음으로 이스라엘 역사를 리텔링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스토리텔링이 모델이 된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누구한테요? 이스라엘 자손한테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 열매, 초실을 바쳐놓고 고백하면서 이스라엘은 스토리텔링을 하는 나라, 혹은 스토리텔러의 나라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참 놀라운 발전인데요. 성경의 이스라엘 말고 어느 나라도 기억하라라는 훈계는 없어요. 온 백성이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신명기는 온통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명령이에요. 5장 15절에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15장 15절, 16장 12절, 24장 18절, 24장 22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25장 17절에도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24장 9절에도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문둥병 걸린 이야기죠. 신명기 32장 7절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네 아버지께 물어봐라. 그가 네게 설명할 것이요. 네 어른들에게 물어봐라. 그들이 네게 말하리로다. 초실절에 초실을 바치면서 고백을 하는 것이 단순한 고백이 아니죠. 네, 스토리를 남기는 것입니다. 들려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이 스토리텔링으로 압축시켜 놓은 것이죠. 메소포타미아가 우리 조상의 본적이었다. 우리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리스 헬라 문화의 신화가 아니야. 이런 뜻입니다. 애굽 종살이와 해방이라는 역사 중에서 히브리 민족이 나왔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차지하는 역사를 포함하여 하나님을 역사의 주인으로서 그것을 인정하고 인지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혹자는 유대인들이 뭔가 특이하다고 말 많이 하죠. 역사상 처음으로 신을 찾은 사람들이에요. 야훼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그리고 시간에 대해서 생각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역사상 처음으로 역사를 기록한 사람들입니다. 역사가인 헤로도투스와 투키티데스 말 많이 들어봤죠. 그 사람들이 최초의 역사학자라고 말을 하는데 틀렸습니다. 유대인들이 성경을 기록했을 때 훨씬 더 오래된 것이죠. 그런데 막상 성경 히브리 말에는 역사라는 단어가 없다고 합니다. 예, 없는 것 같아요. 가장 비슷하고 근접되는 말은 역대기는 있죠. 역대기. 근데 그 말 대신에 기역이라는 말은 있어요. 자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혹은 자코르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역사와 기역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역사는 히스토리인데, 히즈 스토리, 그의 이야기이죠. 어딘가 다른 사람에게 어딘가 다른 때에 벌어진 사건들 이야기가 역사입니다. 그러나 기억은 달라요. 내 이야기라는 것이죠. My story라는 것입니다. 내 이야기는 내 정체성의 일부가 내재화된 과거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영어 제목을 internalize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내재화. 내 이야기는 나의 과거를 내재화한 것입니다. 이를테면 비유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His story는 그 사람의 이야기니까 출애굽을 그 사람이 애굽에서 탈출했더라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my story. 내가 애굽을 탈출한 것처럼 내 자신을 보는 것. my story로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억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를 통해 모세는 사람들한테 30번이나 경고합니다. 기억하라, 자칼, 잊지 말라, 샤칵.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신명기를 연상할 때는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신명, 계명을 두 번째 말할 정도로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에서 신명기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를 잊으면 정체성과 방향의식을 잃어버리고 낭패가 뒤따를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기억하라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기억을 우리 아이들한테 물려주라라는 명령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는 기억하고 물려주라라는 계명, 명령, 율법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정체성으로서 기억의 문제, 스토리텔링의 문제, 무엇보다도 모두가 그 스토리와 그 기억의 수호자, 가디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발상은, 즉 기억과 스토리텔링과 수호자라는 이 놀라운 것은 한 묶음이에요. 이스라엘 각자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크리스천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그 사건을 기억해내고 스토리텔링으로 하고 그것을 그러한 기억을 가드하는, 지키는, 수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신약의 복음을 소유한 크리스천들의 임무입니다. 기억을 스토리텔링으로 전달하고 수호하는 일은 과거의 기억 훈련을 받은 지도자 혼자 하는 일이 아닙니다. 똑똑한 엘리트 그룹들이 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하는 일입니다. 그 자체가 우리의 삶의 한 방식이 되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구원에 대한 기억을 되살리고 리텔링하고 그 기억을 잊지 않는 일, 내 자신 삶의 한 방식이어야 합니다. 예로부터 위대한 지도자들은 자기가 속한 그룹이면 그룹, 나라면 나라, 민족이면 민족에 대해서 스토리텔러라고 했었습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무엇보다도 모세는 이스라엘 각자가 스토리텔러가 되도록 가르쳤습니다. 성경에는 언약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은 언약이라는 개념에 바탕을 둔 사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적 스토리가 있습니다. 언약이라고 하지 말고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헌법이라고 말을 바꿔서 사용해도 똑같아요. 헌법이라는 개념에 바탕을 둔 사회는 그 헌법이 생기기까지의 국가적인 스토리가 있습니다. 국가적인 스토리가 있어야 그 나라가 어떤 것인지 그 정체성을 제대로 말해주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스토리는 언약적 정치행위의 핵심이요, 헌법적 정치행위의 핵심입니다. 그 스토리를 들으면서 기억하면서 후손들이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싸웠다는 걸 알게 되고 어떻게 이 나라와 이 헌법을 그리고 이 언약을 지켰는지 수호자 역할을 하셨는지 알고 앞으로 살아갈 동기부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언약이나 헌법이나 거기에 나오는 스토리는 장황하게 쓸 수는 없죠. 간단하게 씁니다. 그래서 포괄적입니다. 그러나 그 헌법이나 언약에 동의하는 자들은 그 헌법이나 언약이 그 사람들의 재산이죠. 내가 양반이냐 놈이냐 신분 계급하고 상관없어요. 신명기나 헌법에 실려있는 그 스토리, 우리 모두에게 들려주는 스토리,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 되는 것입니다. 지위와 신분의 고하를 초월하는 공동의 정체감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한국이나 미국 헌법에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고 했을 때 그게 포괄적이고 간명해서 사람들이 무심코 지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그 문장에 직접 문제가 되어서 영향을 받는 어떤 한 그룹이 있다면, 이를테면 흑인과 같은 억압받았던 사람들에게 마틴 루터 킹이 나와서 우리 헌법에 백인이나 흑인이나 인종에 상관없이 피부 빛깔과 상관없이 우리는 모두가 평등합니다라고 연설로서 발호할 때 그것이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틴 루터 킹이라면 그 평등이라는 말에 담긴 역사를 스토리텔링으로 사람들을 감동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마틴 루터 킹의 모델이 모세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스토리텔러의 나라로 삼아서 백성들이 집단 책임, 공동체 책임을 지게 할 방향으로 전환시킨 것입니다. 공동체가 서로 지는 책임은 서로 책임을 지는 것도 맞지만 과거가 현재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현재가 미래에 대해서 책임진다는 의미도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 대해서도 각자가 책임이 있다라는 말도 성립합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26장 1절에서 11절 그 중에서도 보라색으로 하이라이트 된 그 부분 가지고 모세가 스토리텔링의 틀을 만들어 두니 후손들이 자신의 틀로 삼았다는 것이죠. 자손들에게 들려주니 그 자손들이 결국 또 다른 스토리텔러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스토리텔러의 나라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이 조선 병탄일, 한일 합방일입니다. 1910년이죠. 1945년 원자폭탄이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터져서 우리가 해방이 되었습니다. 원폭 투하 76주년이 되는 올해이죠. 제가 일본 다큐멘터리 나가사키 소년을 보았습니다. 시청했습니다. 그 피해 소년이 죽어서 고개를 젖힌 동생을 얻고 화장장 앞에 서 있는 사진 한 장입니다. 프란시스 교황이 2018년도 신년카드로 이 사진을 사용해서 화제가 되었다고 하더군요. 근데 제가 다큐를 보면서 당시 생존자 한 사람의 증언을 들었습니다. 누군가 원자폭탄을 가까이서 맞았는데 온몸이 새까맣게 탄 화상을 입었다고 해요. 곧 죽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죽으면서 천황폐하 만세를 외치더라라는 전언을 하더라고요. 소름이 끼쳤습니다. 전쟁 범죄 일본의 왕을 심판대에 세우지 못한 역사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해방 후 3년 후 1948년에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되었습니다. 헌법 전문에 우리의 역사 3.1 운동 정신을 삽입했죠. 우리 민족의 스토리가 모두 함축되고 압축되어 있어요. 그것을 기억하고 물려주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조선이 망한 지 110년이 지났죠. 한국 사회의 패러다임도 180도 바뀌었습니다. 당시에는 사농공상이었지만 지금은 상공농사입니다. 누가 부여할 자격이 있느냐? 그런 거 안 따져요. 요새는 그런 거 의미 없습니다. 누가 부를 거머쥐느냐만 물을 뿐이에요. 부가 곧 도의이며 진리이자 선인 사회가 되어버린 것이죠. 선망의 대상은 도인이나 의인이 아니에요. 요즘은 오로지 부자일 뿐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없으면 죄인이야. 우리 시대를 규정하는 말이 되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옳고 그름만 찾다가 시대의 흐름에 뒤처져 너무 정체되어 망했습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풍요를 너무 광신하면 어떻게 될까요? 역시 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후손들 얼마 안 가서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명기의 모세처럼 국가적인 기억을 내재화하는, 즉 기억하고 물려주는 일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크리스천으로서 신명기를 참 우리 한민족에 적용하면서 읽고 묵상하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민족이 나아갈 이 21세기에 이전에 있었던 모든 기억들을 잘 정리하게 해주시고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게 해주셔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한민족으로서 사용하여 이 세상에 빛이 되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은총으로 이끌어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